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시간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까?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건전하고 균형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꼭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한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세 가지가 신앙을 균형지게 또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이 말씀에 의한 감동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세 요소를 나무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은 나무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나무 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한 감동은 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는 싶지만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일관성이 없이 좌우로 치우치는 경향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깊이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 안목과 그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잘 알고 나면 말씀을 보는 이해가 훨씬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화면 아직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모형이라고 하는 말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말은 사실 짝은 아닙니다. 모형과 짝이 될 만한 말은 원형입니다. 원형.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그림자와 실체라고 좀 말을 정해 놨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모형과 원형 혹은 그림자와 실체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소를 지으실 때 모세에게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지시를 하셨죠. 근데 거기 성소를 짓도록 말씀하시는데 그 성소를 짓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 땅에 지을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시고 이 땅의 그 모형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원형을 보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8장 5절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말씀은 인간의 구원의 역사,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원리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성소는 그 원형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지어진 저 성막은 하늘에 그 원형이 있고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다. 저 성막의 속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이 항상 법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어딘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변의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 기능과 그 구조의 원리는 이 지상에 있던 성막의 기능과 구조의 원리와 비슷할 것입니다. 아마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늘에 그 있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구조가 지금하고는 틀림없이 좀 달랐을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늘의 모든 구조는 인간 구원을 위한 체제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몸에 어디 상처가 나면 몸 전체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몸의 기능이 잠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늘 하나님 보좌 주변의 구조가 인간 구조를 위한 전시체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 원형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지어진 성막은 그 모형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무엇이라?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상징이라 그 말이죠. 좀 전에 드리던 말씀을 조금 연속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과 구원받는 원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과정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과정, 그것이 성경 속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결과가 어떠한지, 구원의 결과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구원에 관한 지식,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방법, 구원의 과정, 구원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 부분이 표상으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상과 이 모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상 모형에 대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직후에 수치심을 느끼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죄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 하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 가죽은 짐승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짐승의 피 흘리는 희생이 없으면 가죽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가죽을 취해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옷은 인간의 의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아 보고자 하는 인간의 의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전도회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되었던 부분입니다만은 가인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도 역시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의의를 말하고 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의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의 지금 방금 드린 것은 구원의 그 원리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의미들이고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상징이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고향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팔려간 것이죠. 원래 처음부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저런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출발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노예로 끝났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현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40년간 살다가 방황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 원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고향은 어딘가요? 에덴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에덴입니다. 이 에덴에 살다가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 대신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대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거칩니까? 침례를 거칩니다. 침례를 거쳐서 바로 하늘로 갑니까?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살이를 좀 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원 고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표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런 역사를 거쳐 지나갔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여정을 똑같이 밟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이 그림자와 실체에 대하여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은 인간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상징과 표상과 모형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절기와 우리 인간 구원의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고 1월 16일이 초실절이고 3월 6일이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는 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하면 봄에 있었던 절기이기 때문에 봄절기라고 합니다. 이 봄절기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유월절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스라엘 집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 집의 장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이튿날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에 특히 부을 때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한 순수한 빵과 떡을 먹고 심지어는 누룩을 보이지도 않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방에서 누룩을 다 제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누룩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고 그 바로 이튿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이제 수확기가 시작되면서 처음 익은 곡식의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 초실절을 다른 말로 하면 요제절이라고 합니다. 요제.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단을 묶어서 흔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제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첫 열매. 이 의미는 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6일에 오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이 중순, 하순, 상순 그래서 10일을 말합니다. 10일. 그렇죠? 그러니까 5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 몇 개라는 거예요? 다섯 개. 그래서 51이라고 하는 뜻이죠. 51.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1월 16일로부터 50일을 지나면 3월 6일이 됩니다. 3월 6일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름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오순절은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이 맥은 보리이지요. 보리. 그래서 1월 16일경에 이제 수확을 시작해서 그 수확기가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은 3월 6일까지 갑니다.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기가 그때입니다. 3월 6일은 마지막 추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 마지막 보리 추수를 하는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맥추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초실절로부터 지난 다음으로 7주가 지납니다. 7주. 그렇죠? 7, 7이 49에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이게 7주가 지나기 때문에 무슨 절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77절. 7주 곱하기 7일 해서 49일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이름들입니다. 이 오순절은 추수에 대한 마지막 추수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봄절기가 네 개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봄절기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잠시 한번 또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 번째 재앙을 애굽에서 만날 때 죽음을 모면한 장자는 스스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을 면한 장자는 아무런 행위도 공로도 없는데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양의 희생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이 얻어진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이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포함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덕에 의해서, 쌓은 선에 의해서, 계명을 지킨 결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아주 단단한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설 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룩과 함께 떡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떡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노력은 마치 이 어둠을 바가지로 떠내려고 하는 시도와 똑같습니다. 여기 깜깜한 밤에 이 교회가 이제 전기가 나와서 어두워지면 그 어둠을 바가지로 떠낼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둠을 바가지로 떼낼 수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을 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옵니까? 여기에다가 사진을 하나 놓고 다니면 들어오신 겁니까? 여기에 십자가를 금으로 된 것을 멋있게 해서 달면 주님이 들어오신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결단코 죄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여청년이 이제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화요일에 교회를 이제 나오는데 교회를 지각을 하지 않으려면 직장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하지 않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 여청년이 이제 직장 일을 마치고 그 배가 고파서 밥 숟가락을 뜨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밥을 안 먹고 교회로 바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를 멈추게 하는 길은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테이프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나오시되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올 수 없는 사정이 되면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테이프라도 들어서 말씀을 취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교회 가기 귀찮으면 테이프 나올 건데 뭐 테이프로 나중에 듣지. 아, 그 테이프로 듣는 것이 어떤 지식적인 면에 전달은 되지만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반응하는 이 분위기와는 전혀 또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한 교회에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심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의미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를 멀리하고 순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을 한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이 침례입니다. 이것을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 농원의 열매. 그리고 오순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순결하게 순수하게 살고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침례를 받은 사람의 삶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침례받은 이후에 자력으로 살려고 하시지 말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빌려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절기가 봄절기는 지나가는데 무슨 절기가 아직 남았겠습니까? 가을절기가 남았습니다. 이 가을절기를 또 한번 보십시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장막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어떤 신호입니다. 무슨 신호인가 하면은 대속죄일이 곧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이 가을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은 대속죄일에 있게 될 일을 백성들이 다 압니다.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있을 것이니 다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로 대속죄일을 맞이하라고 하는 이 경고성 나팔을 7월 1일에 붑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이 저녁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백성들이 뭘 하겠습니까? 자신들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살피다가 그런 죄가 나오면 즉시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해결을 합니다. 대속죄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의미를 다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그저 골자만 뽑아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성소로 옮겨졌던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는 일을 합니다. 제가 전도의 기간 중에는 다루지 못했습니다만은 다니엘 8장 9장에 그 2300조를 하다 보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다 어딘가에 가서 쌓여 이 성소 제도로 하면 성소 휘장에 다 피가 묻어짐으로 죄가 다 그리로 옮겨집니다. 성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 원리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인가요? 뭐 3월에 대청소를 했는데 이 각 방에서 모든 쓰레기를 모아다가 어디다 버렸습니까? 일단 어디다 버렸어요. 주차장 좀 마당에 갔다가 다 산더미처럼 쌓아놨죠. 근데 그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려면 마당에 쌓아놔야 됩니까? 마당에서도 나가야 됩니까? 마당에서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불러다가 한 며칠에 걸쳐서 차 추럭 다섯 대가 그 쓰레기를 다 싣고 이제 나가니까 깨끗해졌어요. 우리 죄가 회개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옮겨집니다. 성소의 휘장으로 옮겨지듯이 우리 죄가 옮겨졌다가 이 대속죄일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죄를 완전히 이 우주에서 없애버립니다. 그 작업이 대속죄일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됩니다. 죄도 없어지고 그 죄의 결과인 피 묻은 휘장도 새로 갈았다고 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쉐키나 앞에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서서 아직 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 한 사람이 어디서 죄가 해결이 안 됐으면 그 지파가 나오고 족속이 나오고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진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서 진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끌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회중 전체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사역입니다.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잠시 후에 무슨 절입니까?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대속죄일이 다 끝났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다는 증거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은 사방에서 백성들이 몰려와서 넓은 장소에 텐트를 치고 임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서로 화목하게 서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막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가을절기, 나팔절,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의 영적인 이 시대적인 구원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사전에 경고의 기회를 보내십니다. 가만히 보시다가 이것들 안 되겠네 해서 싹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경고를 보내십니다. 직접 간접으로 경고를 보내시는데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전에 갑자기 물로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방주를 지으면서 뭔가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시하셨고 노아는 직접 다니면서 장차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경고의 기별을 전한 결과 노아 식구 이외에 더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없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유예 기간을 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멸망을 해도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이미 화인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심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 충분히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할 때도 그냥 바로 이렇게 심판을 집행하셨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면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다행히 니느웨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기별을 보내십니다. 그 경고의 기별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온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경고의 기별입니다.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전도회를 통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이 교회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 제사가 아직 완결되기 직전에 마지막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은혜 기간이 끝나고 일곱 재앙이 내리면 우리도 뭘 지키러 가겠습니까? 장막절을 지키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인 다음에 장막절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편한 장소에서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다. 장막절 기간이 얼마입니까? 1000년입니다. 하늘에서 얼마 살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기가 있습니다. 그 1000년기는 여기에 나온 절기에 의하면 장막절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다 하늘에 모여서 장막절을 지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듯이 이 땅에 다시 에덴이 세워지고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옴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속에 모든 구속의 원리와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봄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초림을 향해서 설명하고, 가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심이에요. 봄절기의 역사는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절기 자체도 이때 내리는 비가 무슨 비입니까? 이른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은 죄를 멀리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조만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대속죄일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대속죄 기간에 살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절기에 나타난 그대로 유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덤 속에 계시던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 초실절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성령을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심판과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 기간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장막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봄절기와 가을절기에 표상된 대로 모든 과정이 어김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틀림없이 옵니다. 근데 여름 날씨가 9월이 되는데도 상당히 덥다고 해서 올해는 가을이 없을 모양이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름이 아무리 늦더위가 오래돼도 언젠가 가을이 옵니다. 가을 날씨가 아무리 오랫동안 따뜻해도 반드시 겨울은 오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까? 여름이 되더니 이거 갑자기 어떻게 겨울이야?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타난 이 절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을 살피는 시기입니다. 여기 대쟁투 425페이지에 보면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정말 심판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신다면 우리 성도들 간에 허물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차에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형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시지 말고 조용히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많이 기도하고 가셔서 권면하실 일이지, 우리 형제들 간의 허물을 뒤에서 서로 나눠봐야 결국 이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우리 개인이 다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좀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피차가 아래 사랑함으로 죄를 품고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천국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중대한 심판의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지금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 나만 구원받겠다고 준비하는 것은 그것은 비그리스도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기별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무수한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무지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기별, 은혜의 기별, 경고의 기별을 증거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